지금 창세기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그 원리들을 좀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창세기가 이 출애굽기 바로 전에, 즉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나오는데, 가족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 수준에서 나오죠. 그렇게 하여 결국 여호수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 그러나 출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 왕국, 세워지는 왕국의 서론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바로 전 시대. 그래서 우리 족장 시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그 족장 시대가 이제 교회 시대와 연관이 되는 것을, 왜 이제 천국, 즉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기 바로 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족장 시대,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 지금 연관이 많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가 보면, 성경에서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원리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죠. 근데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국을 세우면 이제 그 왕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는 건데, 물론 죄를 지으면서 이제 또 쫓겨나고 하지만, 그러나 족장 시대는 그 모습을 크게 보면은 순례자적인 모습,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 구약 수준에서 지금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나 그 약속을 확신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즉 믿음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왕국이 눈에 이제 탁 보이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 왕국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 그런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뭐 세워졌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러나 지금 이 족장 시대는 이렇게 약속을 믿고, 즉 믿음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은혜 질서의 시대입니다. 이제 왕국이 세워지면, 즉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면은 일반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예표 수준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일반 은혜가 없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면 죽여버리는 그런 일반 은혜가 없어지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일반 은혜가 끝나는데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족장 시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일반 은혜로 그 질서로 살아가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협력을 하고 또 관용을 보이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절차가 또 우리가 또 봐야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때서부터 이제 이 애굽 땅의 심판, 10개의 재앙이 내려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는, 즉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전쟁하는 모습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19장, 20장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 물리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 뭐 다 짐승들 다 지금 지옥으로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21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진 지금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서 예표 수준 즉 구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예표 수준 즉 세상 수준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런 그 원리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 세상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또 미니 버전으로 봤죠. 노아의 홍수가 그런 모습이었죠. 노아의 홍수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방주 노아의 그 가족 그 거기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것이 또 재현되고 또 재현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성경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이 구원 역사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만 알고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런 수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하는 구원 역사라는 개념을 못 갖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이건 구원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렇죠?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고 뭐 한국이 중국의 노예가 돼서 중국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는 듯이 그래갖고 뭐 홍해 건너는 게 아니라 두만강을 건너서 뭐 서울에 와서 서울에 지금 그 뭐야 이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썼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의 그 현실은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때부터는 국가 수준이죠. 나라 수준이 됩니다. 그 언약의 가족이었죠. 그래서 그 아담의 가족 그 모습도 그 모습이지만 똑같은 것이 또 재현되는 거죠. 그리고 할례라는 그 성례를 통해서 구약의 성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자는 할례를 받은 자의 자손이 되는 그 할례가 뭐였어요? 할례라는 그 모습 자체가 언약을 깬 자가 받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였죠. 죽음이죠. 칼로 잘라서 피가 흘려지고 언약에서 끊쳐지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그런 그 상징을 가지고 그런 성례를 가지고 이제 그 언약의 멤버로서 그냥 가족 수준으로서 지금 그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나 그 표를 받은 자는 이제 그 언약의 멤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언약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 언약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하나님께 소유가 된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언약의 그 단체의 멤버가 되어서 이제 그 거룩한 위치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금하여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 하시는 그런 구약 내용들, 그 법들, 율법들. 이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구분을 했느냐에 따라서 맞추어져서 지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여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이제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꾸로입니다. 그죠? 우리가 뭘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벌써. 의롭다 칭하여 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는 거지. 우리들 보고 지금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이제 드디어 의롭고 거룩하게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참 행위 위주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거기 좀 가셔서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고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여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하여 그 언약의 경계선을 그어주십니다. 언약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 자녀들, 너와 내 후손. 근데 너는 할례를 받고 그 후손도 할례를 받고. 그러나 이 할례는 구약의 성례이기 때문에 예표 수준입니다. 참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라. 그죠? 로마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예표 수준은 세상적, 육체적, 부분적, 일시적. 그러니까 부분적이에요. 남자만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참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죠. 다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다 참 할례를 다 받고 지금 멤버가 이제 그 언약의 경계선에서 들어온 즉 신앙 고백을 하는 자와 그의 가족입니다. 부모의 권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표를 주어서 언약 백성 회중 안으로 들어와 있는 현실을 증거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회중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아이도 회중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와 맺어요? 너와 내 자손. 그러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너와 내 자손. 그래서 아이들도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신학에 와갖고 이상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이 교회 멤버도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 취급도 안 해줍니다. 왜? 세례도 안 줘요. 같은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할례를 안 주는 그런 개념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요즘 와서는. 아니죠. 너와 내 후손.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언약의 표가 세례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주어서 언약 백성인 것을 증거했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어린아이한테 세례를 안 주고 왜 언약 백성이라는 걸 증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안 줍니다. 즉 언약에 들어온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즉 부모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사용하여서 그 권한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즉 아이들, 그리고 또 자신도 함께 그 언약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멤버가 되어 그 언약을 이제 지키며 살아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 나는 하나님 언약의 멤버가 되기 싫다.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그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뭐 어떡합니까? 언약이 하기 싫다는데. 그러나 언약의 표를 받아 언약 백성이 됐으면 그러면 아 이제 언약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럼 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면. 물론 우리가 죄 짓죠. 그러나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나 구약은 항상 이 육체적, 예표적, 세상적, 일시적 하다 보니까 항상 겉으로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백성 되는 거는 좀 억지로, 억지로 되는 거죠. 신앙에서는 그런 억지는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한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믿지도 않는데 그 언약을 고백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척 해야죠. 왜? 안 하면 죽는 거니까. 끊쳐지니까. 구약은 이래요. 강제가 있습니다. 강제 모습. 왜? 어린아이 시대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어느 나라의 어느 백성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아직도 개념은 너와 내 후손. 그러니 그 자녀들은 저절로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개념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가족 권한의 구조가 더욱 존중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표를 주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영역이 세 가지라 그랬죠. 어떻게 하다 네 개가 돼버렸네. 세 가지. 그래서 교회,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가족. 그래서 서로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인도할 거냐는 그 가장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그 가장 보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가장이나 그 가족 모든 멤버가 이제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다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간섭을 해야죠. 그러나 죄 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왜 교회가 가족한테 왜 그럽니까? 그 가장이 그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잘 인도하면 교회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이 좀 이 원리들을 바로 잡아야 정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러나 자유는 죄 짓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자유는 사실. 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자기 멋대로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지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개념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유는 죄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 즉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왜?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한 걸 보이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어리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뿌리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무가 있는데 아 이게 믿질 않아갖고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접붙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죠. 여기 지금 로마서 9장 얘기는 아 11장 얘기는 그래서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까불지 말라고. 왜? 잘못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쭉 왔는데 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꺾여버리는 모습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러면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깔보는 듯한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이제 교만해지는 이런 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 가지도 꺾은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들 꺾는 거는 뭐 우습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경고죠. 한번 접붙임 받은 사람이 꺾이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언약의 개념은 뭐예요? 이 뿌리가 거룩하니 접붙임을 받은 가지도 거룩한 거예요. 즉, 그 부모가 거룩하니 자식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 나무가 접붙임, 그 아브라함이 뿌리였죠. 그런데 이제 뿌리가 거룩하니 그 나머지 전 나무도 거룩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에 가보시면 고린도 전서 7장 14절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지금 보세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혼동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선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언약과 선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선택이라는 개념하고 언약이라는 개념하고 구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9장에 가셔서 9장의 6절을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 이스라엘.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참 영원한 이스라엘, 즉 천국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구분됐다는 단어예요. 구분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꾸 도덕적으로 끌고 가는데 성경은 도덕적으로 사용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더 확실하게 구분됐다는 사연이 즉 도덕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신의 산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산을 얘기하는데 도덕을 어떻게 말하는 뭐예요? 그게 거룩한 산이라는 얘기가 도덕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신의 산을 얘기하는데 뭐 도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처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산을 하나님이 구분했다 이거에 다른 산들 에서 구분하여 하나님의 그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언약 백성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 구분했으니까. 그 말은 선택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선택된 자들은 다 구분됐죠. 그러나 구분된 자가 다 선택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언약 개념에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언약 백성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다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언약 백성이 아니면 말씀 언제 대해? 모세가 그 설교하고 이런 거 어떻게 들어? 그 언약 백성으로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선택돼. 왜? 선택된 백성들도 많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그 모습이 선택된 수준에서 받는 모습이 돼버리죠. 그리고 선택된 백성은 진짜 받는 거고. 근데 그 가짜들이 있지만 그들도 같이 받는 것 같이 겉으로야 그렇게밖에 보일 수 있, 보이지 않,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이지 수밖에. 그러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는 지금 선택된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구약의 언약 백성이 다 그럼 천국 갔냐? 아니란 말입니다. 즉, 교회 멤버십이 언약 개념이에요. 교회 멤버십이 언약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 세례 받고 교회 멤버가 다 천국 가느냐? 선택된 거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구약을 보면 너무 뚜렷하잖아요. 뭐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혼동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약적인 거룩이란 말입니다. 언약적인 분리, 언약적인 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언약의 경계선이 뭐냐?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자녀들, 신앙 고백을 한 사람과 그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에 들어왔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선택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나무를, 그 나무가 또 뿌리가 되고 그 위에 또 나무, 즉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하여 그 자손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개념을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꺾어지지 않은 나무 가지. 그리고 이제 접붙임을 당한 신약 백성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다시 제가 그말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샜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즉 뭐예요? 선택됐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냥 무조건 다 구원받는구나.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거룩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거룩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러면 그 자녀가 거룩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구분된 언약 백성이라는 거를 표를 줘야죠. 그게 세례예요. 어린 아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안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약 백성으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다 언약 백성인데 내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멤버가 됐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정말 믿으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과 그 자녀들, 이게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축복받고 또 언약대로 저주받게.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 언약의 그 순종이죠. 아, 사도행전 16장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33절. 밤 그 시간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 집 전 가족이 다 세례받고 전 권속이 다 세례받고 그러면 근데 뭐 따지면은 뭐 애들이 없는 집이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왜 너와 내 자손.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하면 바로 너와 내 자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안 주는 이런 모습은 그리고 장로교라도 2살 이후부터는 세례를 안 주는 아 이런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2살까지는 언약 백성으로 취급을 하고 2살이 넘으면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집사람에게 거기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분명히 복수죠. 그리고 집사람이라고 하면 다 복수죠. 그럼 거기에도 애들이 없었나? 성경에 나오는 세례받은 가족은 애들이 없었던 가족만 나오는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할례가 지금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왜? 세례의 그 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할례 우리 한번 보죠. 17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더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러면은 지금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한국교회에 나오는데 그 5살짜리를 세례를 안 주면 지금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쳐진. 아니 이게 무시무시한 지금 짓들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이들을 왜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세례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했으니까요. 제가 그랬죠? 먼저 성례를 이해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복이 되지만 믿음 없이 받을 때는 세례도 심판의 모습이요. 성찬도 심판의 모습입니다. 너희 죄를 먹고 마신다. 그리고 구약에 지금 노아 홍수 같은 걸 보면 또 그 이 애굽 군대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받은 세례 이런 것이 다 심판의 모습 아닙니까? 쭉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세례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러나 또 함께 부활한 모습까지도 표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멤버가 됐다는 거예요. 언약의 멤버십이에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경계선도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한 자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믿는 자와 그 자녀. 즉 신앙 고백을 하는 자와 그 자녀. 이게 교회의 멤버입니다. 그 현실, 그 교회 언약 백성의 현실을 그 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된 자와 언약에 속한 자 이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 로마서 9장에 가보시면 아까 우리 9장 6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좀 더 읽어보죠.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이니라.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 또 리브가가 벌써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해서 에서는 할례를 안 줬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언약, 너와 내 자손과 언약을 맺는다 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선택된 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혼동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는, 즉 선택되지 않은 게 분명한 자에게도 할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그러면 꼭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 갈 것이 확신된 자만 세례를 주라는 그런 의미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니까 주는 거예요, 세례는. 아니, 정말 천국 갈 자만 세례 주는 거면은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세례를 주겠습니까? 확실히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나 그들이 언약 백성인 건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거죠.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 천국 갔다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거 하나님의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너도 아끼지 않는다. 아까 그 나무에 가지 접붙이면 하는 거. 그것도 언약 수준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택된 벤자를 꺾으신 건 아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꺾임을 받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에서 선택된 자들까지도 꺾인 거는 아니죠. 잘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언약 수준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이 교인들이 그냥 언약 백성 그러면 선택 백성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지. 야, 언약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에 들어온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키우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언약 백성은 선택된 거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만서도 그러나 언약 백성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그들이 선택 백성인 걸로 언제까지 그들이 나는 선택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때까지 즉 회개 없이 계속 죄지는 모습은 그래서 출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선택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게 출교 아닙니까? 출교당하는 이유는 죄를 계속 지면서 회개가 없는 그 이유밖에 없죠. 왜 언약에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다 있는 거죠.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부모가 그 아이들을 세상 수준에서 키우고 세상 목적을 갖게 만들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수준으로만 키우는 것. 이거는 지금 언약 백성으로서 부모에 대한 부모가 갖는 책임을 지금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무시하고 세상 수준에서만 키워놓고 나중에 그들이 좋은 기독교인이 되리라고 바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희는 언약에 대한 이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 번이라도 의심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칠 때 그들이 그 성경을 버리고 나중에 뭐 안 믿고 어쩌고 하는 그런 거 걱정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회개는 뭐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저희들은 이런 약속을 믿고 책임을 다 수행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우리들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안 믿으면 꺾어진 현실 그것만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자녀들 계속 배워서 성경이 주는 복음을 믿어 참나무의 한 일원인 것을 증거해야죠. 예, 이제 그 언약 가족, 즉 작은 단위로 계속 있다가 이제 모세 때는 열두 지파의 큰 백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렇게 우리도 모든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가족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전 교회도 아브라함의 가족. 가족 단위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왕국입니다, 이제. 그러나 또 한 가족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가족.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가족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가족같이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되리라.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런 모습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난 자들이 이제 천국 시민들이죠.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왜냐하면 여기는 왜 이렇게 믿는 자가 죽어서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걸로 얘기를 하느냐 이왕이면 하나님 품에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 같이 표현이 되니까요. 구약적인 용어로 영원한 현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수도 없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을 표현하는데 구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래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 족장 시대는 이 족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것. 요것도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을 내죠. 이제, 그 출애굽기가 이제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할 때는 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족장 시대 때는 그 가장들이, 그 족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즉, 교회 시대하고 연관된다는 거.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 가장이. 그래서 가족들을 축복해주고. 그렇죠? 우리 노아가 가족 축복하는 거 봤죠? 그리고 그 제사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왕으로서 이렇게 가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모습. 또 선지자의 모습들.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오고, 꿈 이상, 하나님 출현, 이런 것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런 모습들. 뭐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데 제가 그냥 다 스킵을 하죠. 그래서 그 가족 축복에도 사실 선지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각 가장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그 각 사람도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지금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민 제사장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참 희한하죠. 우리는 이 더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구약의 예표 하나님 왕국보다 더 좀 뒤로 거꾸로가 더 발달된 모습도 있죠. 아브라함 시대. 왜 아브라함 시대는 그 가장들이 다 제사장이요. 다 왕이요. 다 선지자로 살았으니까. 요즘 시대입니다. 예, 저희가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 정도 제가 좀 더 이렇게, 뭐야, 이 원리들을 좀 정립해 드리고, 그리고, 이 창세기는 끝내고, 우리 그 다음은 이제 아마겟돈에 대해서 우리 배울 텐데, 그냥 그때는 이렇게 좀 더, 이 디스커션을 좀 많이 하는. 그러나 결국 또 저 혼자 떠들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좀 뭐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희의 그 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인가 환하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 발의 등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가는 길을 밝혀주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의 그 현실을 바라보며 또 하시고 이루신 모든 우리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